요리문답서를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주부 안에 이렇게 여시면 40문부터 44문인데 16번째 주일에 이렇게 다 다섯 문답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문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고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므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52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매 주일 이 내용들을 배워서 1년이면 한 번 다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번째 주에 있는 건데요. 40에서 43문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죽음에 대해서 장사됨에 대하여 또 음부 강화에 대하여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40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다. 또 41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장사되셨는지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고 42문은 그런데 왜 우리는 죽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책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없애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죽는 것인가를 묻고 거기에 대하여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죽음은 우리 죄값을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이고요. 그러면은 긍정하는 것 그건 무엇이냐? 그건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죽음이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43문에서는 이제 이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 하니까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고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43은 이제 음부 강화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제 빠져 있지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확인할 이 문답들의 배경에는 먼저는 언약의 이중은택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언약의 이중은택이라는 주제는 은혜 언약에 우리가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게 두 가지 은택이 들어가는데 하나가 칭의이고 하나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이중 은택 부분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말하기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함께 칭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항상 포함시켜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3문에서 또 다른 유익이라 이렇게 한 것은 또 다른 유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첫 번째 유익은 칭의이죠. 칭의이고 그 또 다른 유익은 뭐냐? 그것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 은택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데 43문에서는 이제 또 다른 유익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성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이게 구원론을 이제 가르치실 때 특이하게도 성화를 먼저 자세하게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칭의가 먼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칼빈 선생님은 성화를 먼저 길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화를 내가 왜 성화를 먼저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화를 길게 설명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칭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구원론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 없는 구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그랬던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도 우리의 구원은 성화 없는 구원이 아니라 성화가 포함된 구원, 그러니까 이중 은택입니다. 하나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 포함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43문에 대한 것인데요. 43문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건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를 이제 그 선조 림보라고 그래서 그 림부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그 림부스는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가장자리. 그래서 선조 림보라는 것은 이 가장자리 어떤 가장자리면 지옥의 가장자리입니다. 지옥의 가장자리.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선조들이 어디에 갔는가?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다.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선조 림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조 림보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음부 강화가 뭐냐면 이제 그들을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던 구약의 그 선조들을 끌어올리셔 가지고 이제 천국에 올리시는 일. 그러기 위하여 내려가신 일이 이제 사도신경에 있는 음부 강화 지옥에 내려가셨음이라는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로마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고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43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는가? 40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셔야 했습니까?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시고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하나님의 이 공의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비참에서 또 비참 부분에서 또 구원을 시작하시면서 사실은 여러 번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찬송 그 뒤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는데요. 394쪽, 395쪽 우리 그 시편 찬송 보시면 예. 여러 개가 있지만 11문과 12문에서 이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말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11문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이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12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에 대해 거기 답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를 또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값이 완전히 치러져야 되는데 우리가 영벌로서 치르든 아니면 우리 대신 다른 이가 치르든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셔서 이제 우리 대신 치르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즉 하나님의 공의가 포기되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포기되는 구원은 없다. 네,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포기되는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인데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정녕 죽는다. 죽음의 형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형벌이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의 말씀을 따라서 죄인은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정죄를 당하시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진리,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13편에 가보시면 열쇠를 말할 때도 나옵니다. 천국 열쇠를 말할 때 천국을 여는 열쇠 이제 거룩 8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여러분 보시면 83문과 84문에서 천국 열쇠를 말하는데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로서 복음의 강설 즉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그 속성이 여기에도 이제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은 이제 미리 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겨 주신 그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강단의 선포는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 자기 죄 때문에 그는 영벌을 받는다. 그 예언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왜 장사되셨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죽으심과 함께 종결되었어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도 그가 장사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왜 장사되심까지 필요했는가? 그것은 우리 문답서가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에 대한 확증이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처럼 그 죽으시는 것은 죄인에게 해당하는 일인데 그것이 죽으시고 죽은 자가 묻히는 것처럼 장사되는 것처럼 그가 또한 묻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죽는 죽음을 참으로 당하셨습니다. 매장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 육체의 하나의 모습인데 죄 형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가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죽으셨구나. 정말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셨구나. 알려줍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죄인의 취급을 당하실 필요도 없었고 매장될 필요도 없으셨는데 그분은 죄인처럼 죽으시고 그렇게 장사되신 것입니다. 이 비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단계에 이렇게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됨, 음부강화 이 다섯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장사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의 그 율법을 이루시는 그 순종에 포함되느냐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죽으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식이 그분의 영혼의 의식이 있었으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장사되신 것은 이제 이미 그분의 영혼은 떠나셨고 그러면 이 장사되시는 것은 그분의 이런 비하에 있는 그 순종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제 율법을 이루시는 순종으로 있고 율법이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율법이 요구하는 너는 율법을 다 지켜라는 그 요구와 너는 죄인이 형벌을 받으라는 요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장사되심은 이 두 가지 순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순종은 장사되심에서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심 이웃을 사랑하심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 원수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죄인 취급을 당하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왜 죽는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정말 없애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책을 사해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는 죽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미 치르신 이 죄값을 우리에게 다시 치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더 이상 이 죄값을 치르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지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죽는 것인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답은 아주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 자카리아 우르시누스라는 분인데 그분은 정말 이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멜랑히톤이 이제 이 스위스로 우르시누스가 유학을 갈 때 쭈리 제네바 막 이렇게 갈 때에 그 추천서를 써주는데 그게 정말 정말 최고의 신이다. 이런 추천서를 써줍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아주 정말 네, 그 굉장히 실력이 있다. 모든 면에 실력이 있다는 표현이 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저는 그 42문에서 정말 이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왜냐하면 왜 죽는가라고 물었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 긍정 이제 그럼 무엇인가 그 의미를 말하는데 이렇게 그 표현이 제가 예, 신자의 이 죽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의 죽음의 그 이유에 대하여 죽음과 생명으로 답을 합니다. 왜 죽는가 여기에 대하여 죽음과 생명으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의 죽음 무엇의 죽음이냐면 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신자의 죽음은 죄의 죽음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죄를 죽이는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죽음이 있으므로 우리 앞에 죽음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냐면 죄책의 무거움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부패를 우리가 미워하게 하고 의를 사모하게 하고 죄에 대한 죽기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죽음 왜 죽는가라는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답이 뭐라고 하냐면 답이 거기 이제 우리 번역은 뭡니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그 독일어 단어인데 슈테르벤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 또 다른 죽음 그래서 압슈테르붕이라고 합니다. 그 압 다음에 비슷하죠. 슈테르붕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느 하나의 죽는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죽냐 그랬더니 죄가 죽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죽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는 죽음은 우리 존재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죄의 소멸로서의 죽음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 답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음으로 물었는데 우리는 왜 죽냐 그랬더니 생명을 위하여 죽는다 이겁니다. 생명을 위하여 죽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문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하여 이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죽는가에 대하여 죄가 죽는 죽음이요. 그리스도는 왜 죽는가?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자의 죽음을 이렇게 그 단어 배열이 굉장히 독특하죠. 신자는 왜 죽는가? 이게 죽기 위하여 또 하나는 살기 위하여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죽음과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3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유익은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받는 두 가지의 은택이 있는데 또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칭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이제 서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 제사와 죽으심의 효과로서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화의 첫 부분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다른 죽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다른 죽음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다가오는 죽음이 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사는 것도 우리의 삶도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다른 죽음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을 다른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신자의 죽음이 죄의 소멸인 죽음이 되었다면 신자의 삶은 죄가 죽는 삶이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신체를 죽이는 삶, 뭐 금식, 고행 이런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은 생득적인 죄된 본성, 그 옛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죄된 본성,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그 오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고 장사된 것처럼 이제 성경은 이제 우리의 이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또한 죽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우리 옛사람이 장사된 것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에 못 박히시고 죽고 장사된 것처럼 우리의 이 옛사람, 이 죄된 본성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성화의 삶인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죄에 대한 완전한 소멸,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의 죽을 때이죠. 죽을 때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오염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사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보실 때 없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덜 괴로웠겠다.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거든요. 괴로움.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양심의 가책도 덜하고 고민도 덜하고 갈등도 덜할 텐데 예수가 믿는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괴롭게 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는 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자주 듣는 그 박윤선 목사님 관련 일화 중에서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신을 나오셔서 합신을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세우셨을 때 생애 거의 말기거든요. 이제 말인데 무슨 설교를 하셨는가? 대부분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죄에 대한 설교고 또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가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토로하시고 그걸 자주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 그런 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옛사람이 죽는 일. 그래서 성도는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는 일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게 오히려 그 신자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43문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제 없는데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장로교 찬송가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있습니다. 다 뭐 설명드릴 수 없는데 장로교 찬송가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리교 찬송가 있었는데 이제 찬송가가 합해졌습니다. 뭐 굉장히 초기입니다.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합치면서 감리교 찬송가에 있는 사도신경이 찬송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리교에서 이는 그게 없었거든요. 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라는 표현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고백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빠진 이유는 여기에 대한 그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도들이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가 신앙 지식이 잘 가르쳐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것을 빼는 방식으로 이제 한국은 사도신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르미더스가 아주 잘 요약하여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아픔과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고난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친히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 고통을 이미 느끼셔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이미 그가 너무나 큰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쏟으시는 그 진노 그 저주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그리고 그 형벌을 쏟으시는 그것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이죠. 로마 교회는 이 부분을 선조 림보로부터 이 구약의 성도를 구원하신 일로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가지고서 이것이 선조 림보에서 내려가셔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 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19절 20절 이렇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보시면 여기에서 20절에 그 2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죠.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인데 그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아닌 거죠.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지 오히려. 예.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인가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살리심을 받고 즉 부활 이후이지 부활 이후에 있는 일이지 지금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 승리의 선포, 승리의 선언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걸 알리심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이를 갈미라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고통을 주는 그 선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뒤에서 우리 자녀들이 조용히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형벌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죽음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통과하는 그 죽음이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그 도전과 우리 밖에서 다가오는 큰 시험과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거룩이 날마다 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